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교장관이 오늘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레버리 장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한 부주석과의 회동에서 영국과 중국이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해를 피하며 상호 도전과 견해차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주석은 클레버리 장관의 이번 방중이 중국과 영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주석은 이어 우리 사이에 상호 존중과 실용적 협력이 있는 경제와 무역 분야는 반드시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레버리 장관은 이날 왕이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가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30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타이완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5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BGK-005 무인정찰기 1대와 젠-10 전투기 6대 등 12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사이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이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과 해군 함정, 지상발사미사일 체계 등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21일에도 항공기 26대와 함정 7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가봉에서 오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가봉 군 고위 관계자 12명은 이날 현지 방송 가봉 24를 통해 알리 봉고 온딤바 현 대통령의 3연임을 확정한 지난 26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또 가봉 국경의 폐쇄와 모든 국가기관의 해산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은 가봉의 모든 보안과 국방군을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을 과도기 국가기관 재건위원회로 명명한 이들은 가봉이 심각한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26일 실시됐던 대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봉고 대통령은 앞서 42년간 집권했던 부친 오마르 전 대통령에 이어 14년간 가봉을 통치해왔으며 이들 가문의 권력 장악에 대한 불만이 가봉 내에서 커져왔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니제르에서 지난달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말리, 기니, 부르키나파소, 차드 등에 이은 군부 쿠데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가봉 정부는 군부의 쿠데타와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적어도 두 명이 숨졌다고 크이우 시장이 밝혔습니다. 크이우시 당국은 크이우 내 네 곳에 방공망에 의해 파괴된 미사일과 드론의 잔해가 떨어져 가옥 6채가 파손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히 팝코 시 군사행정국장은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20개 넘는 목표물을 파괴했다며 크이우는 봄 이후 이처럼 강력한 공격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발레리 잘루준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밤사이 발사된 러시아의 미사일 28발 전부와 무인기 16기 중 15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밤사이 흑해에서 최대 50명의 우크라이나 특수전 상륙부대를 태운 고속군용선박 4척을 군용기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러시아 푸스코프, 브리안스크, 칼루가, 모스크바 지역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이 이어졌다고 러시아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660km가량 떨어져 있는 푸스코프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군 비행장에 주기돼 있던 일류신 76 군수송기 4대가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안보와 국방 분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1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해 국방부 재고에서 제공된 바이든 행정부의 45번째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한반도 사안을 넘어 국제적으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백악관 조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위성 발사와 같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활동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최고는 20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반도 사안을 넘어 국제적으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도발 등 역내 도전에 대한 인식도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초점이 맞춰졌던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done in the last several years has been primari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 think our ambition is to increase the geographic scope and the general.
캠벨 조정관은 2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에서 우리가 지난 수년간 한 일은 주로 한반도에 관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포부는 이러한 논의의 지리적 범위와 일반적 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정상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IT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한일은 즉각적인 또는 집단적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 나라의 위협에 대한 인식도 그 어느 때보다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quite aligned with respect to how they see the challenges in the region.
캠벨 조정관은 역내 도전,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하는 도전, 북한의 도발,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에 대한 열망뿐 아니라 점증하는 중국발 도발과 불확실성에 관한 우려에 대한 인식에서 세 나라가 상당히 일치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일 3국 협력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려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일 협력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동맹에 비유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VOA의 질문에 캠벨 조정관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한일 협력이 아시아판 나토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근본적으로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토와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 personally would discourage comparisons with NATO. I would focus more on the unique contributions that all three countries make.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나토와의 비교를 권장하지 않는다며 나는 3국의 독특한 기여 그리고 복잡한 동북아시아 환경에서 각자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도 과거 한반도 상황에 집중됐던 미한일 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Now we are talking about stronger coordination or connection, if you like, between these two alliances, which will enable us to respond.
소미타 대사는 이제 우리는 미한, 미일 두 동맹 간 더욱 강력한 공조와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가 다영역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정보 공유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도미타 대사는 다만 협력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3국 노력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훨씬 더 강력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더욱 강력하고 심층적인 공동협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이 한층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세 정상이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한 향후 협력에 대해 분명하고도 큰 정치적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중국의 반응은 실질적이기보다 수사에 가깝다라며 개인적인 느낌으론 중국이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한 데 대한 위어웨이의 질의에는 강력한 경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I just like to make clear to North Korea, as President Yoon said, the continued provocation and continued violation of multiple 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by North Korea.
조 대사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은 미한일의 3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미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는 세계 경제의 엔진이며 지난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31%를 미한일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나라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선도국이라며 세 나라의 협력이 심화될수록 국제 공급망이 더욱 안정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위성 발사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즉각 가동과 관련한 질문엔 영내 동맹과 계속 협력을 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이딴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실패한 정찰위성에 자폭장치를 고의적으로 설치했다는 분석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우주발사 또는 이번과 같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취하는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monitor the actions that the DPRK takes whenever.
이어 우리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계속해서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화시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 동아일보는 29일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정찰위성이 정찰위성의 로켓이 낙하하던 중 순식간에 40여 개의 파편으로 분산되는 모습이 한국군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시 미한 당국이 잔해를 수거해 분석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즉각 가동될 것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세 나라 간 우호적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We just conducted a trilateral exercise that followed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얼마 전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3국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일본, 한국 정상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으며 영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일 정상을 깡패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하며 군사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한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Obviously, we have said many times, the lines of communication.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 발언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수차례 말한 것처럼 북한과의 소통 창구는 여전히 열려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확실히 열려 있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장기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음 달 초 의정 활동을 재개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약 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음 달 5일과 12일 각각 개회합니다. 의회 업무가 재개되면 새 회기연도 새 출범안과 예산안 등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 많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의회에서는 내부 정치 분열 여파로 인해 대부분 안건의 처리 속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관련 재판 상황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면서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 공세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회하는 의회가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일부 안건에 대해서라도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3건으로 대부분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 안건들입니다. 상하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 북한에 납포된 미 해군 함정인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하원 결의안 등입니다. 이 중 의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안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해선 이를 승인하는 의회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킴 하원이 각각 주도하는 이 법안은 여름 휴회 직전인 지난 7월 상원에서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외에도 일본인 납북자 송환 촉구 상하원 결의안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촉구 하원 결의안 등 의회 내 이견이 없는 북한 인권 관련 안건들이 여러 건 계류 중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최근 캠프데이빗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의회 내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미한일 협력 관련 안건이 포함될 수 있는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합의가 이번 개회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미한일 군당국 간 관여 증대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한일 방위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의회 내에서 미한일 상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초당적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점증하는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미한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의 민주당 중진인 진사인 상원 의원은 최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의 트위터를 통해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강화된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선 세 나라 간 협력 증대를 구체화하고 실질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은 최근 미한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다개년 3국 훈련 계획 수립과 미사일 조기경보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의 합의를 환영하며 이런 공조가 단순한 평시 합의가 아니라 잠재적인 영내 충돌이나 우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협력에 대한 의회 내 견해는 초당적이기 때문에 상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각각 담긴 관련 조항은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은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전에 작성돼 통과됐기 때문에 개회 후 상하원 조율 과정에서 3국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의회 내 인식을 담은 문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의회 내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최근 들어서 의회에선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불법 사이버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하원에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북한 문제를 특정한 의회 청문회로선 처음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 3명은 최근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특히 암호화폐 사용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해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최근 미 사이버 사령관 지명자가 출석한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도 북한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쳐서 중국의 돈 세탁 네트워크를 통해 그 돈을 핵 프로그램에 쏟아붓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North Korea steals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crypto. And uses Chinese money laundering networks. 한편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대북 지원 단체와 민주당 내 일각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가 민주당 주류의 관심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 의회 내 통과는 올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통과의 첫 관문인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의 영킴 위원장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선결되기 전까지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입 통로인 남포 컨테이너항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북러 접경 지역인 나진항에서는 대형 선박이 발견됐는데 북한이 국경 개방에 이어 수출입 문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북한 남포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컨테이너로 가득한 항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이곳은 선박의 화물 선적 시설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대로 나뉘는데 이날은 양쪽 모두 컨테이너로 빼곡합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 5월 이곳의 컨테이너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개월 전보다도 훨씬 많은 컨테이너가 포착됐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비어있던 서쪽 지대 일부 공간에는 현재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최대 컨테이너 항구도 덩달아 분주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된 컨테이너의 규모만으론 북한 항만 물동량을 가늠할 순 없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컨테이너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항구에선 입출항을 반복하는 선박 여러 척이 발견돼 컨테이너가 꾸준히 드나드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항구에선 길이 100m 내외의 선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박은 하루에 적게는 한 척, 많게는 세 척씩 정박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선박이 한 척도 없던 날은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선박의 움직임이 뜸하던 지난 3년간 현장 상황과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에선 26일 길이 120m 선박과 105m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라진항의 부두 3개 중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부두의 정박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선 길이 100m 미만 선박이 포착된 적은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선박 두 척이 한꺼번에 정박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북러 교역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러시아가 이전에 이용했던 라진항 부두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자국 광물을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한국 등 제3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가동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이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이 격리되는 북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서도 화물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1년 중국 단둥과 인접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열차 운행 중단 시기를 제외하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곳곳에 화물을 쌓아두는 장면을 노출했습니다. 현재 약 2.5km에 이르는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는 곳곳에 파란색 덮개가 씌워진 화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위성에 찍힌 화물 형태는 계속 달라져 이곳에 새로운 화물이 유입되고 또 일정 기간 격리를 거친 화물이 북한 내부로 운송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위성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부 화물이 유입 약 2주 만에 현장에서 사라진 것을 볼 때 중국에서 넘어온 화물이 최소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트럭 운행은 여전히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이교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조중우이교 북단 끝자락에 위치한 중국 세관 야적장은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트럭들로 북적였지만 현재는 텅 비어 있습니다. 현재로선 두 나라 국경구역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BOE 뉴스 함지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28일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DPRK is one which crossed the line. It's no longer a proliferation.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이제 더 이상 확산 사례가 아니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됐으며 계속 무기를 늘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공개된 정보와 원격 관측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9년 IAEA의 마지막 사찰관이 이랬을 당시보다 북핵 프로그램이 훨씬 발전하고 정교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위험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과거의 모든 합의가 사라졌다며 1990년대 중반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와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 2009년 IAEA 사찰단 추방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한 정상회담이 유일한 활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인용하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Maybe the IAEA can play some role. We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hat we imagine what could be the bridges.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평양을 잇는 외교적 다리로서 그들과 일부 형태의 대화를 재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경 개방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당국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30일 통일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비롯하여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가감 없이 기록한 자료를 발간하고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 인권 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 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송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 urge the DPRK to also allow the re-entry of our personnel.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동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경을 개방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유엔 등 국제기구 인력들이 북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한반도는 점점 더 광범위한 전략적 경쟁 구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확전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끊임없는 협력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기조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증언들을 수집하고 이를 한국과 유엔 등에 선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하기 위해 포럼에 참석한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팬데믹 이후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북한 정권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강력한 공포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1년 탈북해 한국으로 온 뒤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김 씨는 굶주림에 마른 미역을 주어 배를 채운 사람들이 미역이 불어나면서 배가 터져 죽은 일 등 북한에서 겪었던 참상들을 전하면서 인권의식이 부재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교류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북한 내에 그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정보를 계속해서 접하고 또 그들이 그 접함으로써 또 깨어나는 그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정보를 많이 접하고 외부의 사실을 이런 현황을 알면 그들 스스로가 또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포럼에선 북핵 문제도 토론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데 공감했지만 한반도와 지역 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 보유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 석좌 교수는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엄청난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는 미한 정책 이반자들조차 널리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 불포기 이유에 대해 북한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핵무기 포기는 전략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악화한 미중, 미러 관계로 볼 때 이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압박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러면서 핵무장한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경우보다 한반도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핵무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북한이 강압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주한미군 병력을 고려했을 때 이 시나리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래식 억지를 달성하는 게 핵 억지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남북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토론자로 나온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선제 타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영내 불안정성을 가속화한다면서 북한이 전술적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의 핵 사용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강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한일 협력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평화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납치 범죄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진실을 규명하고 배상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납치 범죄를 문서화하고 국제회의 의제로 올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실종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에 따르면 나다 알 나시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개화사를 통해 우리는 강제실종된 사람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을 추구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기구가 지난 3월 발간한 북한의 강제실종 관련 아물지 않은 상처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엔 북한 내 자의적 구금,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인 납치, 미송환 전쟁포로, 일본과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납치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라시프 부대표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여기에 수십만 명의 다른 피해자들, 즉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볼커 튀리크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이달 초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튀리크 대표는 당시 보고에서 지난 70년 동안 한국 비무장지대의 남북한 주민과 대부분의 일본 국적인 다른 외국인 납치를 포함해 수천 건의 강제실종이 북한에 의해 자행됐다고 강조했었습니다.
Thousands of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en perpetrated by the state over the past 70 years.
납북 또는 실종돼 현재 8, 90대 고령이거나 고령이 될 분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너무 늦기 전에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국제회의엔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실무자, 시민사회단체, 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실과 정의, 배상, 책임 규명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했다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엔 한국통일부의 문승현 차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필립 베르트 주한프랑스대사,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네팔과 스페인, 키프로스 등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국의 강제실종 관련 사례와 책임규명 노력 등에 관해 나눴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의 강제실종과 다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비사법적 형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북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즉시 피해자들의 조속한 송환과 석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엔은 금세기 단 한 나라만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 등은 북한을 직접 거명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카미체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 군축 대표가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The norm against the testing of nuclear weapons is strong. Only one state 이즈미 고위 군축 대표는 이날 회의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실험에 대한 규범은 강력하다면서 오직 단 한 국가만이 감히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즈미 대표는 모든 핵실험에 대한 법적인 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 핵실험에 대한 국제 규범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흐름은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에 반대하는 국제 규범을 확고히 지키는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고 더 이상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 사무총장도 21세기에 단 한 국가만이 핵무기 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날 미국 대표로 발언에 나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Treaty Review Conference last year, a legally binding ban on nuclear explosive testing.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열린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핵실험 금지가 여전히 국제적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NPT 당사국들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운 국제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 세계적 핵폭발 실험 금지라는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대표들과 각국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럽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네덜란드 대표는 유럽은 2006년 이후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며 7차 핵실험 준비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group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six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nce 2006.
이어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표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must comply with its obligation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한 어떠한 핵실험도 신속하고 단합된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브루나이 대표 역시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영내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 is worrisome to see the recent surg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tercontinental.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당사국 간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이 그동안 규탄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recall our condemnation of the six nuclear tests conducted by.
이어 북한은 최우선적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며 9월로 예정된 제13차 CTBT 발효 촉진 회의는 조약의 보편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을 대표해 발언한 호주 대표도 우리는 2006년 이후 북한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규탄을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call our condemnation of the six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PRK.
이어 북한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어떤 새로운 핵실험도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필리핀 등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증강 움직임을 비판하고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 국가의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날을 비롯해 최근 3년 연속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열린 유엔 군축회의 본회의에서 일본과 호주, 이탈리아 등 각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자 반박권을 사용해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당시 발언을 통해 북한은 건국 이래 미국의 끊임없는 핵무기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것이 자신들을 세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되도록 했다면서 우리의 핵무기는 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이 결코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와 스웨덴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영내 안보와 국제 평화에 가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29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이날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로 안보로 가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지위도 얻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즉각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9년 12월 2일 유엔총회는 8월 29일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로 선언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주도한 이 결의는 옛 소련이 무려 450회 이상 핵실험을 실시한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이 1991년 8월 29일 폐쇄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맡고 있는 글로벌부는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BOA 질의에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은 유엔 안보리가 이전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군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항구적인 핵실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한 전 세계에는 약 13,000개의 핵무기가 비축돼 있고 각국이 핵무기의 정확도와 사정거리, 파괴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실험 금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핵 전멸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인류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폐쇄가 주민들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8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국경 폐쇄가 주민들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거론하면서 이동의 권리 제한이 특히 식량권과 건강권,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역이 중단되면서 필수 식료품 등 상품의 유통과 교환 같은 경제 활동이 막혔고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과 이웃 국가와의 소규모 무역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 생활에 개선된 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의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장이 장기적인 북한 경제 상황을 희생하며 핵무기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양실조가 악화될 경우 영유아 및 산모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계속되는 예방접종 백신 재고의 부족으로 어린이와 임산부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의 모든 국경에 70m마다 경비병이 배치됐으며 어떤 생명체도 출입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 발견된 즉시 총을 맞았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또 북한 밖에서 온 정보를 소지하면 무겁게 처벌하는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경 폐쇄로 주변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과 해외 근로자 등 북한 외부에 발이 묶인 주민들의 처지가 더욱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 실종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실종자들의 행방을 밝히고 가족에게 돌려보내거나 유해를 송환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증가했다며 긴장 완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적 진전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7월 7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 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 대표부는 7월 12일 보고서를 거부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의 인권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의 납치범죄와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초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자국민을 납치해 수용소에 가두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적극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기념해 30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북한인권, 나를 기억해 주세요란 표 아래 모금 활동을 병행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혜숙 씨와 강철한 씨가 증언하는 수용소 상황을 가방과 지우개, 그립톡에 담아 판매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를 기억하고 해결에 나서도록 할 목적이라는 게 캠페인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 시민연합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공포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강제 실종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실종은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이지은 캠페인 담당 팀장은 29일 BOA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강제 실종 범죄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 실종을 알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UN COI에서도 이제 보고서에서 이미 확인을 했듯이 그 북한 안에 정치범으로 그 수용소에 갇히신 분들이 다 강제 실종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15호 유덕 수용소랑 18호 관리소에서 이제 생존해서 탈북하셨던 두 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의 그 어린 시절 그 수용소 안에서의 기억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물품들을 제작을 했어요.
이 단체가 이날 공개한 일부 제품은 북한 화가 서무 씨와 18호 북장관리소 출신 김혜숙 씨가 그린 그림들 속에 소리내지 못하는 북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나를 기억해 주세요란 글씨가 영어와 한국어 등으로 쓰여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캠페인을 함께한 폴란드 출신 청년활동가 엔지 와니 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북한 어린이가 연좌제 적용 대상이 돼 수용소 생활과 탄광에서의 강제노동이란 가혹한 현실을 직면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극과 계속되는 피해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철환 북한인권전략센터 대표는 왜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노력하는지 그 자체를 방관하고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과 탈북민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모금액을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조사와 옹호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골입니다.
중국에서 제트스케이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이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28일 VOA에 미국은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에 대한 우려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보호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이민국은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이 인권운동가로 미국, 영국, 캐나다의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난민 프로그램과 미국에 거주하거나 도착하는 외국인을 위한 망명 프로그램을 통해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거나 통관항에 도착하는 외국인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최종 도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거나 변경된 또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됨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 신청자가 이민국 망명 담당관을 통해 신청하거나 법무부사나 이민심사국의 이민판사가 진행하는 추방 절차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망명 담당관은 신청자의 증언, 망명 신청서에 대한 정보, 국무부나 이민국 사무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해 망명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보도 2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전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난민을 선발하는 재정착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망명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는 해외에서 난민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이고 캐나다 내 망명제도는 UN 난민협약과 UN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정부가 2021년 7월 인권 옹호자를 위한 새로운 난민 절차를 발표했다며 이 제도에 따라 매년 최대 250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제트스키를 타고 지난 16일 인천 앞바다로 미리 입국하려 한 남성이 중국 인권운동가 취안핑이며 미국, 영국 혹은 캐나다에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고 한국인 인권운동가 이대선 씨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취안핑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출신으로 2012년 미국 아이오와 소재 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미 언론은 또 민간단체 프론트라인 디펜더스를 인용해 취안핑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문과 영상 등을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게시한 후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중국에서 투옥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20일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미리 입국하려던 중국인을 구속했지만 개인 신상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인은 구명조끼를 입고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가량 걸려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2년 8월 30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 대동강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본회담의 진행 원칙에 관한 남북한의 합의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문서는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5개 항의 의제를 본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양측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다짐합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제의에서 남북적십자사가 협력해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천만 이산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며 재회를 주선하는 등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이틀 후인 8월 14일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 11일까지 1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1972년 8월 30일 제1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립니다. 1930년 8월 30일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납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를 평생의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버핏 회장이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1962년 버핏은 당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쓰러져 가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 회사를 사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섬유회사로 이름을 날리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1950년대부터 아시아로부터 밀려오는 값싼 제품에 밀려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만간 망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모두가 깊이 아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가 버핏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이후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이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평생 동안 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기부 서약을 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